세계 소식 톡톡. 세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의 허고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기자님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미국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연두 교서에서 안전하고 강하고 자랑스러운 미국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또 미국을 위험한 위치에 빠뜨린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발표한 연두 교서에서 지난 경험은 우리에게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우리가 미국의 힘과 신뢰를 자국에서 재건하는 동안 해외에서도 우리의 힘을 복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핵 등 안보, 무역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미국의 힘을 되찾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런데 연두 교서가 뭔가요?
네. 연두, 즉 새해 초반에 미국 대통령이 의회 앞에 나서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해 알리고 기본적인 정책을 설명하며 필요한 입법을 요청하는 국정연설을 말합니다. 대통령 취임 첫해 하는 신년 연설과는 다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두 교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미국 수정헌법 제2조 3항은 대통령은 때때로 의회에 나와 연방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 역사도 오래돼 179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912년까지는 연설이 아닌 서신을 통해 발표해왔고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이 함께 모인 의회에 나와 연설을 하는 관행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안전하고 강하고 자랑스러운 미국을 건설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힘든 하루의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길, 모든 아이가 밤에도 안전하길, 모든 시민이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길 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분열된 공론을 다잡기 위해 통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나는 배경과 피부 색깔, 신념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양당의 의원들에게 열린 손을 내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새로운 미국의 순간이라며 또다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민개혁 방침도 재확인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고군분투해온 지역사회들, 특히 이민자 사회도 미국의 노동자들과 가정의 최대 이익에 초점을 맞춘 이민 정책으로 인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건설자들의 나라로 단 1년 만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다. 그런데 단순한 도로 건설 승인을 얻기 위해 10년이 걸린다면 수치라며 양당 모두의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고 우리 국민이 누릴 자격이 있는 안전하고 빠르고 신뢰할 만한 현대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지정생존자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던데요. 그게 뭔가요?
네. 지정생존자 제도란 비상시 대통령직을 넘겨받을 행정부 각류 한 명을 지명해 워싱턴 외곽의 안전한 장소에 대기시키는 것입니다. 연두교서 발표 자리에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 등 중요한 정치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이 지정생존자입니다.
네. 연두교서에서도 역시나 미국 국익 우선주의라는 변함없는 트럼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중국이 발전하기 시작한 이후 아프리카에 많은 투자를 했죠.
네.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보다 중국에 더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어떤 일인가요?
중국이 55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모임인 아프리카연합 AU 본부 건물을 지어준 뒤 그 후 5년에 걸쳐 갖가지 정보를 해킹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현지 시각 29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습니다.
네.
AU와 중국은 일단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르몽드는 익명의 AU 관계자들 증언을 인용해 AU 측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도 자금 줄인 중국에 공개적으로 항의도 못하고 소갈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돈을 대줬기 때문에 AU 쪽에서도 해킹 사실을 말을 못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있는 AU 본부는 중국이 건축비를 내고 시공까지 해준 건물입니다. 중국 정부가 2억 달러, 약 2150억 원을 투자했고 국영회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가 시공을 맡아 2012년 완공한 초현대식 건물입니다. 르몽드는 중국이 이 건물을 지으면서 해킹 설비를 몰래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건물 안 컴퓨터에 담긴 정보를 빼갔다고 폭로했습니다. 해킹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2시간가량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U 측은 중국이 해킹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건물 내 IT 시스템을 모두 교체하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보안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물 벽 안에도 소형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소형 마이크까지 완전히 다 듣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아프리카 지식인들은 중국이 AU 본부 건물을 지어준다고 할 때부터 중국이 아프리카를 집어삼키는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예.
눈여겨볼 대목은 AU 기밀 자료가 상하이에 있는 서버로 전송됐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폭로되는데도 피해자인 AU 측은 중국에 대놓고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킹 사실을 AU 측이 알게 된 것은 1년 전이지만 그동안 쉬쉬해왔다고 르몽드는 전했습니다. 올해 AU 의장국인 루안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은 해킹 사실을 전혀 모른다며 중국이 정보 빼내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중국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U는 심지어 공식 논평조차 거부했습니다.
네, 역시 참 돈줄이 무서운 거네요.
중국이 아프리카 투자를 늘리는 속도는 2000년대 들어 가히 폭발적입니다. 대륙 전체에 걸친 중국의 투자금은 누적 기준으로 2004년만 하더라도 10억 달러에 그쳤지만 2016년에는 490억 달러로 5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490억 달러면 52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지난해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 기업이 1만 개가 넘었으며 이 기업들 임직원의 89%가 현지인으로서 중국이 아프리카에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철도, 항만, 고속도로와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장기적인 개발 수익을 얻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의 물류 흐름을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국가는 210억 달러를 빌려준 중국입니다. 2위인 프랑스의 30억 달러의 7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중국은 아프리카의 통신 인프라 장악도 노리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중국의 화웨이와 GTE 두 회사가 아프리카 통신 기반 시설의 대부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중국이 아프리카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나요?
네, 중국이 내정 불간섭 주의를 천명하며 독재자들을 껴안아주기 때문입니다. 또 서방 선진국들이 정치적 불안이나 종교적 이질감 등을 이유로 아프리카를 외면하는 틈새를 중국은 파고들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중국 아프리카 회의를 열어 600억 달러, 약 6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때 45개국 정상이 찾아와 서로 시진핑 주석에게 눈도장을 받으려는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거대한 자국 경제 규모를 지탱할 각가지 천연 자원을 아프리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참 아프리카 측에서 이 기밀을 빼낸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못할 만큼 중국의 영향이 참 커졌다는 뜻인데요. 이 신뢰를 깨트리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방송호님. 배 위에 양 26마리, 염소 10마리가 있다. 선장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냥 양 숫자와 염소 숫자만 알려주시고 선장 나이를 지금 물으시는 건가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중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치른 수학 문제입니다.
예.
영국의 BBC 방송은 명백히 풀리지 않는 중국의 수학 시험 문제가 학생과 소셜미디어를 당황케 하고 있다라고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가 찍힌 사진이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 등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설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중국 쓰촨성 난충시 순칭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5학년 수학시험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학생들의 답변은 제각각이었습니다.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게 수학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네, 한 학생은 선장의 나이는 최소 18살일 것이다. 배를 운항하려면 성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고,
네.
선장은 왕자병에 걸려 동물의 수를 나이에 맞췄을 것이다. 선장은 36살이다. 라고 답을 작성한 학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선장이다. 나는 몇 살처럼 보이냐.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등 자포자기식 답변도 있었습니다.
네. 뭐 아무 답변이나 막 하는데 뭐 기발한 답변도 있고요. 그렇네요.
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질문이 전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교사는 답을 알고 있나. 라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게 하고 그들이 창의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문제를 많이 내야 한다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설전이 벌어지는 것까지 봐서는 문제가 실수는 아닌 듯하고 문제의 의도가 있었을까요?
논란이 확산되자 쓰촨성 교육당국은 26일 이 문제는 실수가 아니다. 비판적인 사고와 독자적인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공식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 문제에 정답은 없으며 학생들이 각자 답변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논리력과 창의력을 평가하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네.
당국은 이 같은 논란과 피드백을 환영하며 향후 비슷한 문제를 계속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듣고 보니까 뭐 그럴싸한 답변인데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네, 영국 BBC는 이를 보도하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창조적 사고를 방해하는 암기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얘기만 듣고 보면 남의 나라 얘기는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앞서 2016년 중국 장쑤성에서는 35만 명의 고등학생이 치른 지리시험 문제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험은 가오카오, 중국의 대입시험이죠.
네.
가오카오전에 시행돼 작은 가오카오로 불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나요?
문제에서는 한 사람이 달 위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와 구름 형태 등을 관찰해 사진이 6월과 12월 중 언제 찍혔는지를 물었습니다.
네.
또 바람이 서쪽 혹은 남동쪽 등 어느 방향에서 불었는지를 답해야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수험생들은 정답에 대해 토론을 벌였고 웨이보 등에서 논쟁이 오갔습니다. 이미지 속 지구는 1972년 12월 7일 아폴로 17호가 달에서 귀환하는 도중 지구에서 4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상공에서 직접 찍은 블루마블이라는 실제 사진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이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남성의 사진을 합성한 것입니다.
네. 설명의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합성 이미지는 손전화기 어플인 카카오톡의 중국판 웨이신이 시작 화면이기도 해서 중국인에게 익숙했고 실제 사진 속 지구가 12월이고 당시 서풍이 불었다고 정답을 맞힌 학생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한편 최근 쓰촨성의 한 대학교는 교수 7명의 사진을 제시하고 이름 맞히는 문제를 시험에 내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모두 맞히면 감점이 없지만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 점수에서 41점이 감점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름도 알아야 되나요 이제?
시험이 장난이냐, 수업에 들어가면 당연히 아는 것이니 문제될 것 없다라는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학교의 한 교수는 수업을 충실히 들으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로 학생들의 기본기를 시험하는 문제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업만 열심히 듣지 교수님 이름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